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4절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성탄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아주 요란했지요. 이제 송구영신이라고 소란한 겁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많은 이벤트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이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을 제비 뽑듯이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스티커처럼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배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어디 벽에다 붙여놓기도 하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마치 그것이 하나의 마치 부적처럼 여겨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걸 걸어놓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마치 사고가 안 날 것 같다. 사실은 그게 십자가를 사랑하면은 다 좋은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새해에 주신 말씀이다 여기며 가족들이 이렇게 암송하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금봉투에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송구영신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되면 전국의 유명한 기도원은 인기 있는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신년 축복 대성회 해가지고 기도원마다 다 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이벤트적인 행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송구영신이 되는 것이냐? 송구영신의 뜻이 뭡니까?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송구영신이 되느냐?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월 1일로 바뀌었다고 해서 송구영신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보고자 하는 거짓된 욕심에서 만들어낸 것일 수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그 어떤 이벤트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새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에 따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송구영신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참된 송구영신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인 송구영신을 오늘 여러분한테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송구영신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송구영신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인데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중되는 고욕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 즉 자기 조상들한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면서 너무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삶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는 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누가 한 기도인지 아시겠어요? 대부분 우리도 그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든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기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기도할 때도 출애굽기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들의 중요기, 그들에게 애굽의 왕 바로가 정해준 그 노동의 일이 너무 심히 들어가지고 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자들이다 보니까는 출애굽하고 나서도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면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자신들의 등 따수고 배부른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자유를 위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삶이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이 일어나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일어났죠?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그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자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삶이 힘드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출애굽이 일어난 건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좋아서요? 그들이 신실해서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뻐야지만, 우리가 잘나야지만 구원을 하고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는 이쁜 게 없거든요. 사실 어딜 뜯어봐도 이쁜 게 없어요. 아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기 전에 쓴 디모데후서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슨 응답을 해주겠어요? 안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출애굽 사건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살고 있었다는 건 애굽에서 그냥 삶을 산 거예요. 애굽에 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달력을 싹 무시하고 이제부터 뭐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달력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날짜가 바뀌었다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사건. 그 어린 양의 피의 사건이 뭐예요?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구영신. 지난 시간은 뭡니까? 다 버리란 얘기예요. 예? 옛사람적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송구영신이에요. 그럼 여러분은요 지금 송구영신 하신 거예요. 이미 별로 안 기뻐요. 근데 송구영신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송구영신입니다. 송구영신.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여호수아 5장입니다.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행했냐면 할례를 행한 겁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아기들이 태어난 지 남자 아이들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행하는지 아십니까? 8일 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7일째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수치적으로 따지면 8일째 되는 말이에요. 성경에 8일이란 말은 주로 언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문둥병자들을 정결케 하는 예식에 많이 사용해요. 그게 거의 다 8일날 행해요. 할례도 그래서 8일날 행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굴러간다는 뜻인 길갈로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구영신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된다는 의미. 송구영신이란 말로 서론이 깁니다만 사실 신명기 전체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송구영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1세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들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갑니까? 그의 자식들.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요.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옛사람은 죽은 거고 새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1세대는 광해에서 다 죽고 이제 2세대 신세대들이 듣는 말이 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말이에요. 다음 세대 사람들한테. 시내산에서 언약 전쟁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숫자로 택함 받은 20세 이상의 구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모압 광야에서 신세대들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건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결국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땅의 경계표, 지계표라고 하죠. 땅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각 지역을 지파별로 나누어 줍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도 지도를 가져오게 하고서는 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전부 다 분배합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된 땅은 또 각 지파의 가문별로 이렇게 분배되고 가문에서 또 가족들로 전부 다 분배되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받은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사품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팔 수가 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혹 판다고 해도 그것은 경작권, 그 땅에서 경작할 수 있는 권리만 팔고 언제든지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힘이 없으면 다른 친척이 물러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신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자동으로 그 사람은 주인한테 돌려주게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땅은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니들이 사고 팔아서 자기 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뭐라고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있대요. 그러면 결국 주가 누구예요? 나라고 호칭하시는 하나님이 주예요. 그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요 동거인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동거인.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심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심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뭡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 그 땅을 사고 팔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땅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 이건 이 내용뿐만 아니라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 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땅에. 그러니까는 그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무슨 법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법으로요. 네? 무슨 윤리로 살았어요? 애굽 윤리로요. 다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애굽의 법과는 다른 법을 주시고 애굽의 윤리와는 다른 윤리를 주시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말은 똑같이 써요. 말은 똑같이 써요. 우리가 뭐 늘 말씀드리죠. 복이란 단어를 써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고요. 전혀 달라요. 수요일날 이번 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거짓말에 대해서 할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짓말은 틀려요. 땅에서 말하는 거짓말과 하늘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자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누렸던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이 법이고 이것이 너희들에겐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새로운 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는 힘 있는 자가 다 차지하는 세상입니다. 힘만 있으면 땅도 차지하고요. 사람도 지배하는 것이 애굽 땅이며 세상입니다. 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사를 한 것이죠. 힘 있는 애굽 사람들 밑에서. 그런 자리에서 출애굽하여 돌아갈 약속의 땅은 적어도 그런 애굽 땅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뭐예요? 돈만 있으면 땅을 사가지고 자기 땅을 다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은 가나안 땅은 뭡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땅을 사서 자기 땅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땅을 홀로 차지하는 법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땅을 함부로 사고 팔아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풍속,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의 윤리, 애굽의 법, 이걸 따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뭐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 있는 교통법규나 이런 걸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풍습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 보면 레위기 18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그럼 아시겠죠? 원래 그 땅에 가난한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뭐예요? 더러워졌대요. 더러워져서 모두 더러워졌대요? 땅도 더러워졌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땅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가난한 땅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자가 깨끗해지만 그 땅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면 가난한 주민들, 원주민들과 같이 살면 우상을 섬기고 가면 그 땅에 너희를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도록 토해낼 것이다. 토해내면 가난한 땅에서 토해내면 어디 갈까요? 광야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지 못하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도 역시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겁니다. 왜요? 땅의 경계표는 애굽 땅에선 가능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7장에도 그런 말들이 있고요. 또 잠언서 23장 10절에도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10절 말씀 볼게요.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도 지게석을 옮기지 말래. 옮기지 말라. 외롭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라고 그들의 밭의 경계표를 옮겨서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대적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사야서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놔여 빈틈이 없들어가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옥과 가옥을 이었다는 건 뭐예요? 집 두 채, 집 세 채를 터가지고 한 집으로 만들었더니, 그리고 전토와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했다는 건 뭐예요? 경계석을 다 빼버리고 한 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뭐처럼 산 거예요? 애굽 땅에서 살던 방식대로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집을 차지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호세아서 5장에도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게표를,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 같다고 합니다. 남의 땅을 침범하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적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대적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결국.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경계표, 새로운 지게표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0, 이거는 찾아봐야 되겠네요. 에스겔서 47장을 가서 보시죠. 47장에 보면은 그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소제목이요. 땅의 분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땅의 경계와 분배. 그리고 48장에 가서도 거룩한 땅과 각 지파의 목이라는 제목으로 땅이 다시 분배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성전에 물이 넘치는 사건이 에스겔서 47장 1절 발목에서 시작해가지고 결국 헤엄칠 수밖에 없는 물이 가득한 그 성전의 모습이 나와요. 그쵸? 그 47장 1절부터.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단 얘기예요. 그것이 넘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한 땅의 경계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바둑판처럼 경계를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게표를 다 빼버리고 한 밭으로 만들어보고 한 집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셔서 이스라엘을 다 망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내용 중에 뭐예요? 다시 지게표를 나누는 거예요. 경계표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가자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리며 자기의 경계표를 찾겠다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들은 그 땅이 전부 회복되는 순간 뭐 끝이 올 것이다. 뭐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여길 것이라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를 성취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여전히 남의 경계표를 옮기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에는 강대국들이 힘과 무력으로 자기 땅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과 기술력으로 온 세상을 넘나들며 남의 경계를 다 침범합니다. 작은 나라 정도는 돈 많은 대자본가 한 사람의 손으로도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경계를 다 침범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만 할 수 있는 그 품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이동하는 데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뭡니까? 많은 영역을 확보하며 차지하는 자가 성공한 자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교회는 적어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도 어찌 보면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생기면 주변의 작은 상점들이 줄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시로 쉬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아요. 대형 교회들이 생기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고 문 닫는 데가 많아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확보한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특이하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멀리 거주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멀리 다니기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하면 될 텐데 제 자신이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가까이 사시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뭘 그렇게 멀리 다니시냐고, 다 같이 하나님 믿는 건데 가까운 이 교회 놔두고 뭘 그렇게 멀리 다니시냐고 이런 소리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교회 학교 다니는 자녀를 빌미로 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 부모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이쪽 교회로 옮기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들어본 직도 했을 것이라 봅니다. 결국 저나 그 목회자나 모두 경계표를 옮기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그나마 잘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딱 그게 있어요. 교적부라고 그러나? 딱 가면 딱 뛰어가지고 가잖아요. 지역마다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신교는 그게 없습니다. 교단이 많고 하다 보니까는 그냥 많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성공이라 여기서 다니는 사람도 데려올라 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데려올라 가는 이 지게표를, 경계표를 이동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면은 안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가려고 애를 쓰는 게 오늘날. 그래서 성도의 수는 늘지 않고 거의 수평이동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성도가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가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그나마 괜찮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나마. 근데 반드시 옮기지 말아야 할 경계표가 하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경계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새번역 성경 표준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표준 새번역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육체의 모양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좀 핍박을 면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보암직한 것도 없고 먹음직한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자랑이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고 자기의 경계표를 넓히기 위해서 십자가의 경계표를 무너뜨리면 신앙이 결국 무너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편에서 볼 땐 세상이 죽었고 세상 편에서 볼 땐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은 자는 절대로 자기의 경계표를 넓히려고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공간을 넓히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걸 꾸준히 넓히려고 애를 쓸 겁니다. 꾸준히.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들려고 애를 쓸 거고요. 세상에서도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성공한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그게 뭐요? 그게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자들의 애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건 애굽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원리상으로는 그래요. 애굽과는 전혀 다른 방침과 다른 원리와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싫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경계표, 십자가와 세상이라는 경계표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넘어서 세상에서의 내 지경을 점점 넓히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 쪽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죽은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면 죽은 자로 보이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서로 죽는 이것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죽은 자라는 걸 아는 자만이 뭘 가질 수 있어요? 송구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옛것을 전부 다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달력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은 자기의 지게를 확장하고자 안달이나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온 사람만이 자기 고유의 지게를 자기의 경계를 넓히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이죠. 바울의 자랑은 뭡니까?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근데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돈 많은 거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어떤 높은 자리요? 배웠다는 학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요? 좋은 차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뭡니까? 배설물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 경계표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2012년 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3년 새롭게 주어진 날들 가운데 그 날들 중에서도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허락한 경계표를 지키며 사셔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이동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 낼 것이다. 토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속에서 전부 다 배제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대적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원가족 여러분, 오직 우리의 지계를 넓히는 의미보다 우리의 지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존의 모든 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애굽에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의 경계표를 더 넓히길 원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역을 더 에어리어를 점점 넓히는 것이 세상에선 성공이지만 적어도 예수 믿는 자에겐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경계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한 말씀, 애굽과는 전혀 다른 원리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13년 안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목적으로 삼아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 바 된 복된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 것이요.
자매님들이 합니다.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주
형제님들이 합니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
우리 모두 다 함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2013년 한 해 동안 나의 자랑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십자가라는 경계편을 넘어서서 세상을 찾으려가는 거짓된 욕망에 빠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그 땅에서 토해낼 것이라 했으니 오늘도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백은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한다고, 2013년 한 해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유혹의 경계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업이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업 삼고자 했던 거짓된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아름다운 기업들을 지켜나가며 이 아름다운 기업들을 더욱 아름답게 내 심령 가운데 두고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재원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2년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핵된 새로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경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은 배설물로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나 죽으나 주위에 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오니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2012년 한 해 하나님의 허락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원의 가족들이 이제 허락된 새해에는 바울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기업, 그 기업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임을 알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 기업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한 경계표를 넘어서서 어리석게 배설물이라 고백했던 그것들을 얻고자 뛰어다녔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경계표를 아름답게 지켜나가며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업 삼아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로 마음먹고 다짐하는 예원의 가족들이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